출애굽기 16번 메시지 하나님의 요구와 바로의 저항 두 번째. 출애굽기는 철학책이 아니라 그림책입니다. 출애굽기 첫 부분에 있는 그림들은 사탄의 강탈 아래 있는 세상 생활에 대한 묘사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생활의 본성이 이 그림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이 책에 있는 그림들은 또한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과 관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탄의 강탈 아래 있는 세상적인 생활로 떨어졌었습니다. 출애굽기가 계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이로부터 구원하여 광야로 이끌어 산에 이르게 하셨으며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 있는 거처의 모양에 대한 하늘에 속한 위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장막이 그분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었습니다. 바로의 강탈 아래 있는 세상에서의 생활에 대한 참된 사항을 드러내기 위해 출애굽기는 여호와와 바로 사이에 있었던 12번의 충돌을 묘사합니다. 첫 번째 충돌에서는 기적도 재앙도 심판도 없었습니다. 대신에 여호와와 바로 사이에 협상이 있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그분의 백성들을 사흘길쯤 광야로 여행을 가게 하여 그분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분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충돌에서는 기적은 있었으나 재앙은 없었고 드러냄은 있었으나 심판은 없었습니다. 7장 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이 기적의 목적은 세상 생활에 대한 실지사항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두 번째 충돌은 심판 아닌 드러냄과 연관이 있습니다. 처음 두 번의 충돌 후에야 재앙이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두 그룹의 열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한 그룹은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열 가지 재앙이며 한 그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십계명입니다. 열 가지 재앙은 네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은 피와 개구리와 이의 재앙을 포함하며 두 번째 그룹은 파리와 악질과 독종의 재앙이며 세 번째 그룹은 우박과 메뚜기와 어둠의 재앙이며 네 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재앙들은 갈수록 더 엄중해 갔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 속한 재앙들은 성가시기는 했으나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재앙들은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재앙들은 환경을 파괴시켰으며 마지막 재앙은 세상 생명을 끝냈습니다. 마지막 재앙에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 즉 바로의 장자로부터 여종의 장자까지 다 죽었습니다. 계시록 1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땅 위에 보내실 종국적인 일곱 재앙들, 즉 대환란 끝무렵에 도래할 재앙들을 봅니다. 이 일곱 재앙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들이 될 것입니다. 많은 방면에서 계시록에 있는 일곱 재앙들은 출애굽기에 있는 열 가지 재앙들과 흡사합니다. 열 가지 재앙들을 수단으로 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선택된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대환란 동안의 일곱 재앙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의 마지막 탈출을 하게 할 것입니다. 이 시대 끝에 하나님의 대부분의 백성은 애굽, 즉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탈출의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당대 끝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탈출의 필요성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그들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탈출할 필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재앙들에 의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끌어내실 것입니다. 두 번째 충돌, 하나님 편에서. 이제 여호와와 바로 사이에 두 번째 충돌을 상고해 봅시다. 출애굽기 7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지라. 나는 바로와 그의 종들이 이 기적이 뜻하는 바가 그들의 생활이 사탄의 강탈하는 소나기 아래 있는 생활, 즉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이 마귀의 강탈과 소유 아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으리라고 믿지 않습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애굽의 천연자원, 특별히 나일의 풍성한 공급을 의존했습니다. 이 공급이 그들의 지팡이, 즉 사실상 뱀이요 마귀인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사탄을 의존하고 사탄의 강탈하는 소나기 아래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드러냄은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분의 긍휼 안에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참된 본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이 의존하는 모든 것들이 마귀에게 속한 것임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이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부류의 삶을 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칙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먼저 자아와 육과 옛사람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긍휼 안에서 그분은 먼저 우리의 타락한 생활의 사탄적인 본성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편에서 바로는 술객들을 불러 아론이 그의 지팡이로 했던 것처럼 그들의 지팡이로 같은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수년 전에 나는 어떻게 애굽의 술객들이 아론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의아했었습니다. 나는 이에 관해 주님께 물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고 그분께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철학자들을 이 술객들이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전파하는 것과 비슷한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 생활의 본성을 드러낼 때 그들도 같은 것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에 몰두해 있는 것에 관해 말을 할 때 그들도 역시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킨 것처럼 복음 전파는 오늘날 철학적인 가르침들을 삼켜버립니다. 우리는 중국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많은 때 이것을 체험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술객들 혹은 철학적인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자들의 어떤 가르침은 성경에 있는 몇몇 가르침들과 거의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어떤 중국인 철학자들도 같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 전파에서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습니다. 전문대와 대학에서 온 철학자들은 때때로 우리의 복음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부르며 그분께 이러한 사람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지혜를 내어 보이셨고 우리는 복음이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모든 철학들을 삼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의 지팡이가 철학적인 지팡이를 삼킬 것을 믿으십시오. 아무것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복음이 철학은 아니지만 복음보다 더 철학적인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복음은 세상 철학자들의 지팡이를 삼킬 수 있습니다. 결과 13절과 14절에서 우리는 두 번째 충돌의 결과를 봅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퍅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은 바로의 마음이 강퍅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한 번역은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웠으나 강퍅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시초부터 강퍅하게 있었습니다. 다비는 이 구절에 있는 강퍅하다는 히브리어가 고집이 센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은 완강하였기 때문에 바뀔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충돌은 바로의 마음의 강퍅함을 드러냈습니다. 이 충돌의 또 다른 결과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 보내기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오셨을 때 바로는 그분의 말씀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번에 바로는 하나님이 사탄 아래 있는 세상 생활의 본성을 드러낸 후에도 하나님의 명령 청종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세 번째 충돌에서 바로를 더 엄중히 다루시겠습니다. 세 번째 충돌, 때와 장소. 이번 충돌은 아침에 나일강 뚝 근처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른 두 번의 충돌도 아침 일찍이 발생했습니다. 바로는 유쾌하고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줄기기에 강으로 내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휴식은 모세와 아론이 있음으로 인해 방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다시 바로를 대면하라고 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로 하여금 지금은 휴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애굽에서의 생활의 본성이 드러나야 할 때였습니다. 바로는 애굽에서의 생활이 휴식이나 누림의 생활이 아니라 피의 생활이라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들의 모든 세상적인 오락이나 쾌락이 사망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적인 사람들이 그들의 쾌락을 즐기는 것으로 갈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로에게 그분의 백성들을 보내라고 요구함.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이전에 했던 같은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때 하나님의 요구는 첫 번째 재앙에 의해 지지를 받았습니다. 바로에게 그분이 여호와임을 알게 함. 여호와를 대신하여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려 했었습니다.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비록 바로가 이 말씀을 저항할지라도 그는 결국 정복될 것이며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수를 침. 19절에 의하면 아론은 지팡이를 취하여 그의 손을 애굽의 물들과 하수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펴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에와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론은 그렇게 했으며 애굽 땅 전체에 걸쳐서 물이 피로 변했으며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있는 물까지도 피가 되었습니다. 나일의 물들이 피로 변했기 때문에 강에 있는 고기들은 죽었으며 강은 악취가 났고 애굽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위해 강 주변을 팠습니다. 그들이 물을 발견하자마자 그것은 피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생활, 즉 세상 생활이 사망 외에 아무런 결과도 낳지 못한다는 분명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세상의 물이 어디에 있든, 강에 있든, 늪에 있든, 그릇에 있든 결과는 사망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생활에 대한 처벌과 파괴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세상적인 누림의 생활을 파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재앙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이 사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 쾌락에 탐닉하고 있을 때 갑자기 물이 피로 변합니다. 이것은 쳐버리자 드러냄입니다. 그 드러냄을 통해 우리는 세상적인 오락들이나 유흥들이 참된 쾌락이 아니라 사망을 초래하는 쾌락들이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애굽의 하수는 전혀 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입니다. 세상이 물을 피로 변케 하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적인 쾌락의 참된 본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피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계시하셨습니다. 계시록 16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대환란 끝무렵에 다시 한번 세상 물을 피로 바꾸실 것입니다. 이 피는 사망, 즉 죄의 생명의 결과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7일간 지속된 첫 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들의 생활을 드러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만일 애굽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이 드러냄은 그들에게 처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처벌의 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만일 죄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 말씀은 단지 그들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거절한 바로 그 말씀으로 심판을 받을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며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 재앙에서 그분은 애굽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그들을 경고하고 그들을 드러내기 위해 물을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만일 바로가 이 드러냄을 받아들였다면 이것은 그에게 긍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몰인정하게 사람들을 다루시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분은 지혜로우시며 매우 자비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재앙의 처벌에는 긍휼이 여기는 경고가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세상적인 공급과 누림이 사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함. 첫 번째 재앙의 목적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세상적인 공급과 누림이 사망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로 상징된 사망은 세상 생활의 본성과 의미를 계시합니다. 바로 편에서 다시 한번 애굽의 수객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지팡이로 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술로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피를 제출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나 그것을 치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철학자들은 세상에서의 생활이 실제로 사망이란 것을 드러낼 수는 있으나 사망을 치울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망을 치울 수 있습니다. 결과 세 번째 충돌의 결과는 바로의 마음의 강팍함이 두 번째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그는 모세와 아론을 청종하지 않았습니다.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바로는 완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